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대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이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 길이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 1절에서 7절에 그려지는 한 사건은 우리에게 참 친숙하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라는 그 이야기와 아주 내용 전개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꽤 익숙하게 들려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주는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솝 우화의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적을 행한 엘리사의 역량으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몰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거주할 또 교육할 장소가 비좁아졌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얼마나 비좁았든지 이 좁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차르인 이 단어는 숨이 막히도록 꼭꼭 죄어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새로운 거처를 짓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를 구해 거기에 새로운 처소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다. 아마도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거처를 짓기 위해 필요한 나무를 구하기 가장 좋은 곳이 요단강 근처였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제자들은 이 요청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요청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새로운 거처를 짓는 그 장소에 동행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왜 엘리사에게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동행은 곧 하나님의 동행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동행만으로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요청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단에서 새로운 거처를 짓기 위한 벌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든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쇠덕기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물이 얕아서 뭐 쉽게 건질 수 있는 정도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도저히 건져내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에 쇠덕기를 빠뜨린 제자의 탄식이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을 때 단순히 습관처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탄식의 말 앞에 외치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로 차크인 이 단어는 부르짖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신명기 22장 27절에 이 차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한 여인이 지르는 아주 급박하고도 간절한 도움의 외침입니다. 창세기 41장 55절에서도 사용되어 있는데 기근으로 인해 굶주림에 처한 백성이 먹을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에 보면 전쟁에서 적으로 둘러싸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욥기 19장 7절에서는 심각한 질병 속에서 주님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용례로 보건대 물에 도끼를 빠뜨린 제자의 이 탄식은 아주 상황이 절망적인 그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이 아니고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자의 탄식은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뿐 아니라 그 쇠도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철이 귀한 시대였기에 쇠듣기는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을 것이고 가난한 제자들에게 있을 리 만무한 물건이었습니다. 앞장에 등장한 여러 이적들을 살펴보면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첫 부분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인 남편이 죽자 빚만 남은 형편에서 자식을 종으로 빼앗길 뻔한 제자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야생 들포도 등굴에서 들호박을 따서 끓여 먹다가 독으로 인해 죽을 뻔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제자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자들은 나무를 베기 위해 쇠도끼를 빌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빌려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샬이라는 히브리어로 액을 하여 빌리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잘 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액을 하여 겨우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빌린 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할 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배상을 해야 하지만 그 길도 아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 내 주여 라는 이 제자의 탄식이 사실 남의 일 같다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때론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나는 깊은 탄식이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뜻으로 어떤 일들을 구상하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 좌절이라는 벽 앞에 서 있을 수밖에는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는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기서 기자는 엘리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로 통해 일으키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즉 절망의 벽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능력의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기적처럼 부여잡고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을 통해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쇠도끼 사건은 전후 문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긴장 속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 끼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문맥상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카메라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그 마을을 비추고 줌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개인 개인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개인사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속삭임과 깊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지나치는 죄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만이 주님의 최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최선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로도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처소를 짓는 이 일로도 주님은 이들을 위한 좋은 훈련의 장으로 삼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다 해도 또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한시도 당신의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는 쇠도끼가 빠진 곳을 확인한 후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나뭇가지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구해내기 위해 이집트로 출발하면서 손에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막대기는 자신이 주워러 살 때에는 그냥 양치기용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주호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 역시 하나님을 주호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사용한 나뭇가지 역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재능도 없고 볼품도 없는 나라고 느낄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언제나 그분을 보고 그분께 붙들리면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과 절망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깊은 탄식이 절로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탄식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적인 방식의 해결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호 삼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나뭇가지로 삼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카메라가 다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아람의 긴박한 대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전략을 신하들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습할 곳을 정해 그곳에 복병을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람이 진칠 곳을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곳을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아람의 전략을 알게 된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엘리사라는 명칭 대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경계를 강화했고 결국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아람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 길 없는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없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람 왕의 분노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과 내통하며 자신을 배신한 그 배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실패한 원인을 정확히 찝어내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신하는 실패의 원인이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인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얘기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신하가 어떻게 정확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알 길 없지만 이 신하는 엘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던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찾아서 죽이라고 하지 않고 잡아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엘리사의 능력이 탐이 나서 그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엘리사를 찾던 중 드디어 그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 그리고 수많은 군사를 보냈고 밤을 틈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다 포위했습니다. 나름 엘리사의 능력을 고려한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정도의 군사로 또 밤에 기습하면 꼼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길 없는 아람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길 없는 세상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깊이 돌아보아 바른 정체성을 늘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를 찾아가 했던 사환의 반응이 아, 내 주여 였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쇠덕기를 물에 빠뜨린 제자가 했던 반응과 동일합니다. 이젠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절망과도 같은 탄식이고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사온과 똑같은 두 눈을 지녔지만 보는 곳은 달랐습니다. 사온이 보는 것은 절망적인 지금의 상황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한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엘리사의 한눈은 바로 아람의 군사보다도 많은 엘리사의 편에 서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위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사완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드디어 사완의 눈도 열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대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라는 최후의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한눈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를 마땅히 잘 지켜나갈 것이고 그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온 천지 사방이 헤어나올 수 없는 단단한 벽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늘 함께 하시어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 내 주여 하는 탄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라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의 임재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이 아람의 군대는 결국 진격을 시작했고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드린 기도는 아람 군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주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학자들은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눈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갈팡질팡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하는 이 판단력이 혼미해진 상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아람 군대는 자신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위기에 놓여버렸습니다.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도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눈이 어둡게 된 아람 군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이를 틈타 엘리사는 그들을 도단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멸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의 왕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재차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치는 데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2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칼과 이 활로 사로잡은 자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은 이들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 사마리아로 이끌어온 것은 단순히 군사를 전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아람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23절에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상 20장의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 열왕기상 20장의 사건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람의 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무너질 위기에 처한 그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신 이름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청년 232명을 앞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결과는 예고된 대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승리로 다시는 아람이 침공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아합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니 힘을 기르고 해야 할 일을 알고 잘 준비해 두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람은 나름 그들의 패인을 찾아 분석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패배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비전문가인 지방 영주가 군대를 지휘한 게 문제였고 둘째는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으로 결론을 내리고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하기 좋은 봄에 이르자 아람의 베나닷 왕은 군대를 이끌고 왔고 이스라엘 또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마주선 두 군대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데 비해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에는 아주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셨고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결과는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람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람의 베나닷 왕을 살려준 것입니다.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계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에 대한 아합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결정도 내릴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은 자신의 방법대로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베나닷 대신 아합의 목숨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합은 약 3년 후 아람과의 길랏 라모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비교해보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역할을 열왕기상 20장에서는 한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유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리 아람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지자나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전달된 것 또한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사로잡은 아람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는 아람과의 전쟁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었다가 대신 아합의 목숨을 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은 아람 군대를 오히려 진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열왕기상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 관용의 속성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전쟁 후 아람 군대를 처리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인생의 생사 여부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려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나 늘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잘 꿰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혹이라도 내게 주어진 자녀라 해서 나의 방법으로 자녀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자녀의 삶을 잘 꿰어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 한 개인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건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에도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람 군대와 같은 적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절망의 벽 앞에서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 주여 라는 탄식 외에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탄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장으로 삼기 위해 때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호로 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한 눈을 열어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로도 듣고 삶으로 듣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뭇가지로 들어 사용하셔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것처럼 절망이 소망으로 떠오르고 슬픔과 아픔이 기쁨과 회복으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주님의 아름다운 연주로 승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심어주신 삶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론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깊은 탄식의 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제자의 모습이 또 사방이 온통 적돌로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져 막막함과 답답함이 가득한 엘리사의 사환의 탄식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주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에 무관심하시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임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늘 인지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인생의 주우로 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한눈을 열어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뭇가지로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의 어둠이 거둬지고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세상 가운데 스며드는 그런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